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에베소 5장 21절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도 그렇지만 서신서는 이렇게 보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보다 많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요. 구약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걸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구약에 있었던 거죠. 구약의 사람들에게. 근데 신약은 어떤 의도냐면 이걸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약에서 말하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신약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가 빛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크게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살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더욱 준비될수록 주의 큰 일을 동참할 수 있고 주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은 걸 볼 때 이것은 안 살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니까 힘과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행동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니까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이 도구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은 구원받은 참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명령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모든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배경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같은 주님 안에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 보면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중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인간과의 어떤 상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당연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제로 이제 구약에서도 있었던 바고요. 또 성경에서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원래는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제 땅에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유롭게 변형시킨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저의 모든 땅에서 주어진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는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부자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감사한 마음이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100% 잘 된다.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라고 하면 넘어설 수 있다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에도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녀를 분노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뭐 이렇게 명령하고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함부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이런 의미로서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딴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얘기할 때 조금 체벌을 동반한 책망까지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것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기준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 이 방법조차도 똑같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지만 이 자녀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해서 그 존재가 우리의 것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중에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의지로 선택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중에 가장 소중한 영혼들이 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양육한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우리는 이 영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 것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가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자녀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어갈 때에 올바로 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바로 그 삶, 진정한 교회의 어떤 교회로서의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말세지 말에 정말 너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로서 이런 지체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냥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며 뜬다라고 하는 마음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종들아 상전을 이렇게 섬겨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신실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대한다. 내 위에 있든지 내 밑에 있든지 상관없지만 사실 정말로 진심으로 대한다. 마음이 동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위의 입장으로서도요. 이게 참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좁아지면 우리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상대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어떤 삶의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뭐 오늘날 뭐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법칙 수많은 게 나오잖아요. 이미 성경은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아부떨고 그러지 말고 진실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또 지금 이때도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앞에서 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보다 더 힘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전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종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종을 대하라.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종을 대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종을 대하라. 이게 사실 로마라고 하는 배경,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선포된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의미에서는 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이 없을, 물론 법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그것이 제한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종이 거의 물건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와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인이 있다.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전에게 하라는 거예요. 종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데 그 상전이신 그분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잘 봐주고 쟤는 종이기 때문에 안 봐주고 이런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종이나 자유인이 상전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죄송합니다.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기 싫은 말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해야 될 말,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날까 봐 어쨌든지 교회 안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교회 안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그들의 실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에베소 6장 19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상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지. 야, 그래도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종들에게 잘해줘. 이러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도 상전이 있지 않냐. 하늘에 너희 상전이 있다. 그 하나님 보신다. 그 하나님 의식하고 종들에게 대해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상전들, 노예를 많이 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충분히 교회 안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오늘날 교회에 흥금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지체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전 세계를 건져내야 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진정한 교회의 은혜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각각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정말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